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057년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예상보다 3년 더 빨라질 걸로 전망이 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좀 뒤로 늦추는 그런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7년이면 정확히 지금부터 39년 후의 일인데요. 미래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약 40년 후, 참 먼 미래의 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8.15 광복절인데 73년 전에 막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나 39년 전인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 12.6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40년 후에 이렇게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과거의 추세나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걸로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전망도 없죠. 그리고 현재 650조 원이 넘는 이 기금의 수익률이 연평균 1%포인트만 올라가도 보험료를 2.5%포인트 인상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내고요.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일 수만 있다면 기금은 또 계산을 해보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참 뭐라면 미래의 일로 안 그래도 홀쭉한 국민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연봉을 아닌 말로 200억, 300억을 주더라도 그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전문가를 좀 찾아보는 게 어쩌면 훨씬 더 빠르고 쉬운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네, 8월 13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비를 조달하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조달했다는 얘기 접한 적 있으시죠? 개인들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 내고 투자하는 방식인지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더우면 자동차 틴팅 유리창에 색깔 집어넣는 거, 그걸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거 처음에 차 살 때는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해주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나 이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꽤 많은 상품이라고 해서요. 오늘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대책을 정부가 내일 발표할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 들어있습니까?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 확대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내일 지금 아마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하고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 이제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예.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고요. 다만 이제 관위과세자 기준은 4,800만 원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도 인상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거든요. 이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면 그 보증금하고 월세 환산액을 더한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 상가의 보증금에다가
네.
100개월치 월세를 더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100개월치 월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을 그 가르는데요.
네.
사실 지난해 한번 그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4억 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그 당시에 6억 1,0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로 올렸고요.
예.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그리고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그 임차하는 상인이 가게 주인한테 그 건물 주인한테 맡긴 보증금하고
네.
100개월치 월세를 더한 금액이 서울은 6억 1천만 원이 넘으면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닌 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법의 보호를 못 받고
네.
다른 지역은 그거보다 좀 그 커트라인은 낮아서 부산은 5억 원이 안 넘으면 보호하고 넘으면 보호 안 하고 이제 이런 규정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커트라인 그를 좀 더 올린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럼 좀 더 많은 분들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올리게 되면 이제 보호법에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더 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신촌하고 남대문 뭐 이쪽을 돌아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을 좀 만났어요.
예.
근데 이때 그 이제 만난 분들이 사실상 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 실제 그때 들은 사례로 보면 보증금은 6천만 원이고 월세가 580만 원인데 환산 보증금이 그렇게 되면 6억 4천만
넘어가죠.
원을 넘게
예.
돼서
예.
사실상 이제 뭐 고깃집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요. 보호를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부총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게 1년에 5% 이상은 못 올리고 5년까지는 네. 장사할 수 있고 5년 지나서 그 권리금을 챙겨갈 때도 보호를 받는 그런 규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다. 실제와 괴리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당시 작년에 그 한 50% 정도 이 그 올리고 난 다음에 각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좀 살펴보고 이 부분을 기준액으로 50% 정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이 환산보증금과 관련된 기준도 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얘기고요.
예.
더불어서 항상 이제 영세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 얘기가 나오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당장 그 수수료율을 떨어뜨리기는 조금 힘들 듯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그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배세 인상되면서 담배값이 크게 오르니까
네.
이게 매출 전체가 좀 크게 부풀려져서 이 영세 중소 가맹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게 매출액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담이 좀 커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
전체 매출에서 이 담배 매출을 좀 빼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정부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어서 이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매출이 얼마 이상 안 넘지 않으면 영세 사업자로 보고 깎아주는데.
네.
담배가 세금이 올라가면서 담배 하나 팔면 이제 저 수중으로 들어오는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진은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영세 사업자 아닌 걸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1년에 3억 원 이상 그 3억 원 이하의 매출을 이제 영세 가맹점이라고 보고
예.
카드 수수료를 0.8% 적용하거든요. 이제 3억 원이 넘어버리면 5억 원까지는 1.3%가 적용되고요.
예.
5억 원을 넘으면 2.3%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 2억 8천만 원, 2억 9천만 원 이 정도 매출을 하던 사람이 세금 오른 효과로 3억을 넘기면서
예.
수수료가 좀 올랐다. 이런 주장은 뭐 일부 맞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계속 제로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뭐 QR코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사실상 그 카드사를 거치지 않도록 해서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도 아마도 내일 얘기가 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 이게 계속 시끄러운데요.
예예예. 예, 예.
감독 당국도 지금 보험사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약 소송할 경우에 감독 당국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네요.
예. 미지급이라고 하면 보험사들은 좀 화낼 겁니다. 과소지급이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보험사들이 이제 과소지급도 아니다. 사실은 약관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즉시연금이라는 것은 보통 보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금 상품하고.
예.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큰 돈을 먼저 맡기고요. 이걸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매달 연금처럼 이제 만기 때까지 나눠서 받는 구조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처음에 약정했던 연 이율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들은 아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주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의 소비자들이 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소비자 손을 들어줬고요.
예.
일단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과소지급한 부분을 전부 돌려줘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이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감독원의 이 그 지급 명령을 아 이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제대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적인 부분으로 따져보겠다라고 예.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삼성생명이 줘야 될 게 4,300억, 한화가 줘야 될 게 한 8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제 전체 만약에 지금 과소지급했다라고 보이는 분들을 전부 계산하면 한 이 정도가 될 것이다고요. 실제로
예.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삼성생명이 한 90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분들만 계산하면 이거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사례는 이렇게 되고 나면 다른 즉시연금에 가입한 다른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생명하고 하나생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아마도 파장을 좀 우려해서 일단은 지급하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금융사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를 했을 때 금융사들이 어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감독원이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위상에 지금 상처를 입은 상태거든요.
네.
앞으로 소송을 벌이거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까가 관심인데 1번으로 일단 금융당국은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개인들이 보험사들하고 소송하는 사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개인들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 분쟁 그 조정 세칙에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 민원인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견이 맞다라고 한 상황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송 비용부터 시작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이 그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부터 가장 큰 건 사실 자료 제공입니다. 그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네.
소송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금융사들하고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감원이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시절도 네. 있었는데
네.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세상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은 들 거고 글쎄요.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는 떠나서 뭐 법적으로 다퉈보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뭐 그러는 것만 아니라면. 다만 이게 어떤 네. 일 때문에 벌어졌는 건지 좀 하도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예.
뒤늦게라도 좀 알면 좋겠는데
무슨 이제 그
뭐가 좀 앞서, 싸우는 거예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즉시연금에 큰 돈을 넣고요.
예.
연간 그 매달 이제 받는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시연금이니까요.
예.
이 연금을 어느 정도 이율에 맞춰서 받겠다라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보면, A씨라는 사람이 10억 원을 넣고 이제 즉시연금을 10년간의 보험기간을 두고 받기로 했고요.
네.
연 2.5%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제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이분은 월 208만 원 정도의 연금을 10년간 받게 되거든요, 매달.
10억 원에 2.5% 수익이면 대략 1년에 한 2,500만 원쯤? 뭐, 세금 예. 떼기 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래서. 그래야 한 달에 한 200만 원 남짓 받게 되겠네요. 예.
예, 예.
이자만 받는 거군요. 예.
이분이 실제로 받은 연금은 월 136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이상하다. 나는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136만 원만 주느냐?
예.
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보험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험이라는 게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들에게 주는 사업비라는 것도 떼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즉시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망을 하거나 했을 때 지급하는 보험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보험금에서 그런 것들을 그 모아두기 위한 보험료들을 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그게 한 5,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연 2.5%로 계산을 했을 때 136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약관에 맞춰서 준 거지 속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문제는 실제로 그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의 약관에 이런 내용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비자 가입하는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한 거고 금융당국 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네.
약관이 제대로 제지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잘못한 거니까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약속한 대로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당연히 보험회사가 이런저런 거 뛰어가는 건 상식이죠 라고 생각하는 거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야 당신들 입장에서나 상식이지 나한테 왜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막 뛰어갔냐 이런 네.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터키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이 터키에서 돈을 빼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난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터키 리라화가 달러당 가치가 14.3% 떨어지고요.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아시아권에서 리라화도 또 한 10% 정도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버리면 사실상 뭐 금융위기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스탄불 시내 주요 은행 지점에서는 외화를 인출하려는 고객들로 뭐 붐비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외신에서 좀 전해지고 있고
예.
더군다나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터키하고 금융 거래가 많은 유럽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신흥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의 그 화폐 가치까지 크게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키발 금융위기 얘기가 나오고요.
네.
터키는 유럽하고 거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까지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야 터키랑 큰 관계는 없지만 터키에 돈 많이 빌려줬다가 때인 유럽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또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면 영향 안 받는 나라가 없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더 생각보다 많이 내리는 것 같더군요.
그 예전에 저희 그 유럽발 금융위기를 좀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터키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가 흔들려서 유럽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또다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건
예.
결국 우리도 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 터키가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국내 총 생산의 53%가 외화 부채가 부채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 급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구조 문제에 있어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게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가 조금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터키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목사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을 석방을 해라라고 미국에서 요청을 했는데 터키 쪽에서 이걸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지금 꺼내든 카드가 터키산 여러 가지 그 수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관세를 크게 물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미국하고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터키는 기본적으로 금융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터키 경제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전체적인 불안감에 촉발을 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터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네요. 예, 한국경제TV 네. 예,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오전 11시에 영덕군, 운주진군, 봉화군 그리고 영양군 이런 산지에 폭염경보가 또 발효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예, 밖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건강에 신경을 각별히 쓰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의 신림동에 사시는 청취자 정승은 씨가 인터넷에서 뭘 구매했는데 이게 언제 배달되는지 제품을 쭉 추적하니까 이게 영등포까지 왔다가 다시 충청북도로 다시 가던데 아니 영등포까지 왔으면 바로 집으로 우리 동네로 오면 되지 왜 자꾸 다시 또 멀리 가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서울 지리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서울 영등포하고 그 정승은 씨가 사시는 신림동은 차로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왜 다시 충북 청원으로 내가 주문한 물건이 내려갔냐. 이제 그걸 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냐 이 질문인데요. 아, 영등포 집화장까지 왔다고 하니까 아마 영등포 근처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주문하신 모양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일단은 그 물건 제조업체 근처에 있는 집화장으로 물건이 보내지고요. 거기서 그 택배회사가 주문받은 모든 물건을 또 다 모아서 대형 터미널로 일단 갑니다. 주로 이제 충청도나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분류 작업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서울 쪽으로 가는 물건이구나 하면 다시 서울 근처 터미널로 보내고 여기서 또 신림동 담당하는 택배기사가 그 물건을 또 받아서 사시는 신림동 근처를 샅샅이 돌면서 배달을 합니다. 그래야 기사 한 분이 신림동을 돌죠. 이렇게 모아서 오지 않으면 부산에서 물건 하나 들고 신림동까지 온 기사님, 또 광주에서 온 기사님, 춘천에서 온 기사님 이렇게 수십 명의 택배기사님이 신림동을 헤집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림동은 한 기사님이 배달할 수 있게 전국에서 신림동으로 가는 물건들을 일단 다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가 저 경기도나 충청도 쪽에 있는 대형 터미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아이 그래도 그 영등포까지 왔으면 잠깐 신림동 들렸다 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융통성 없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는데, 가는 길에 그래도 배달을 좀 하면서 갈까 하더라도 일일이 주소 확인하는 일도 당연히 번거롭고요. 그 시간에 빨리 그 충청도에 있는 대형 터미널로 달려가는 게 빠릅니다. 또 가다 보면 신림동만 있나요? 뭐 사당동, 뭐 용인도 하나 있고 하니까 일일이 배달하고 가자면 끝이 없어서. 그러다 보면 날 셉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오다 보면 우리 동네 거쳐서 저 터미널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기사 아저씨 여기서 좀 잠깐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저 길 건너 우리 집인데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버스는 이제 고속버스가 아니라 백화점 셔틀버스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 3년 새에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한 방식의 금융이 점점 확산돼서 그러는 건데요. 뭐 좀 주의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크라우드라고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대중,
네.
많은 사람들,
맞습니다.
펀딩은 돈 모으는 거.
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 모으는 게 크라우드 펀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주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그 로그인 뒤 조영경 대표님의 트렌드 네. 리포트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재미난 상품 소개 많이 해주시죠.
예.
그럴 때 나오는 게 킥스타터라는 곳이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네.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해서 펀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금전적인 보상 대신에 물건을 배송해준다거나, 신제품을 배송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 물건 말고도 그냥 금전적인 보상인 뭐 주식이나 채권으로 받을 수 있는 증권형 혹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들도 있습니다.
예.
또 채권처럼 이제 돈을 빌려주는 필요한 사람한테 뭐 주식이나 채권 말고 채권은 아니지만 그냥 대출 형태로 계약을 맺고 단순하게 돈만 빌려주는 대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도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대출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이라면 요즘에 한참 그 문제가 되는 P2P 금융.
네.
그것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과 개념이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예.
어떻게 따져보면 그 크라우드 펀딩이 P2P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대출 계약이
예.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직접 대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네.
직접 대출이 되고 또 세금도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이 있잖아요.
예.
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뭐 100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P2P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27.5%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대부업이라고 보는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일반 이자 소득세 15.4%만 내면 되고요. 투자 한도도 좀 다른데 오히려 P2P의 투자 한도가 크라우드 펀딩의 두 배로 높습니다. 보통 19세 이상 누구나를 이제 일반 투자자라고 하는데
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업에 500만 원 그리고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네.
P2P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업에 500, 연간 최대 2000까지 두 배 정도까지
그건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예.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라.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형 펀딩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투자형 펀딩의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 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받는 건데
네.
여기에도 이제 투자 자금의 제한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이 있어요.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네.
투자하는 금액의 100%를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 연봉 5천인 사람이 여기에 1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24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혜택 정도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식형 같은 경우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공모주 청약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저희 주식에 좀 투자를 해주세요. 주식 좀 사주세요 하는 네. 것과 비슷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모집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도 보통 공모주는 뭐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여기는 만 원, 2만 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은 조금 소액으로 조금씩 뭐 큰 금액 제한도 안 되고 제한이 되어 있어서
법으로는 큰 금액 투자도 안 되고. 동일한 대상에게 500만 원 이상 투자는 하지 마세요가 법인데
예.
그 범위 안에서는 받는 쪽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주는 쪽이 결정하면 되는 거지만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소액들이 많다.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증권사가 하던 일이었는데
네.
회사가 나 돈 필요해요. 그러면 주식 발행하실랍니까? 저희가 고객들한테 팔아드릴게요.
예.
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공모주 청약이었을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코스닥에서 상장 심사도 하고
그렇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 문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예.
저는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증권사에 찾아갔더니 몇십억을 들고 오래요. 이래버리면 이제 하실 수가 없으니
예.
요건 이제 연간 발행 금액 그 기업에서 투자 자금을 모으는 한도도 7억 원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투자 자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소액이고
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소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만 이렇게 회사 차려서 하려니 절 믿고 투자하시려면 저희 회사 주식을 사세요. 주당 얼마입니다.
네.
라고 하면 그 법을 어기는 범위만큼 커지지만 않으면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는 합법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고 회사채.
네. 예.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네. 지분을 주기는 싫고 돈만 그냥 빌려주면 이자 드릴게요 하는 예,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채권형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요.
예.
보통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은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예.
뭐 3개월마다 이자 드릴게요. 1년에 한번 이자 드릴게요 하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발행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아예 이자가 없거나
네.
아니면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금리를 많이 얹어드릴게요. 이런 채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돈 좀
네.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여기 투자를 하세요. 대신 사업이 잘 안 되면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말이 사채지 채권을 영어로 하면
예.
fixed income이잖아요.
네, 근데 그 fixed가
그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가 망하면 못 돌려주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준다는 뜻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어떻게 될지
거.
모른다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제 그냥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막연하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뭔가 수익 배당형 뭔가네요 그렇죠?
네 뭔가인데 예. 이거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익참가부 사채를 발행하는 게 영화입니다.
아.
예, 영화가 생길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상 관객수가 몇만
예,
명이다.
예.
요 이상을 충족하면 뭐 10만 명이 동원될 때마다 1%씩 더 얹어드립니다.
네.
요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4월 달에 이런 개봉한 작품이 있었어요. 175만 명을 예상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10만 명씩 더 동원하게 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그런데 실제로 동원한 관객수가 112만 명 밖에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덜 왔네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의 손실액이 마이너스 30% 정도.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랬고.
네.
또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요거는 예상 관객수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3만 명을 동원했음에도 얘는
예.
원금 손실이 아니라 이자를 3%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에 관련된 채권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손해를 보는 채권들도 있고
예.
어떤 거는 원금까지 보장되고 이자까지 약정된
아.
이자도 얹어주는.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는 보면 우리가 볼 테니까 최소한 연 몇 퍼센트는 드립니다.
예, 그런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이런 것들은 뭐 영화에 관련되는 채권이겠지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죠.
아니 이게 그냥 원금도 보장해주고 금리도 준다고 하고 혹시 영화가 잘 되면 더 드립니다 하면
좋죠.
무조건 여기다 투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약속이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드린다는 건 지금 내 마음이고
맞습니다.
나중에 영화가 실패해서 내가 손해 보면
네.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죠, 당분간은.
맞습니다.
그 리스크 그러니까, 때문에.
예, 이 리스크는 사실상 일반 채권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예.
이걸 뭐 크라우드 펀딩 채권이라고 해야죠. 특별히 안전하다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죠.
그러면 뭐 장단점은 대충은 들었는데 예. 불안하기도 하고 수익이 있기도 하고
네.
어디에 가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또는 반대로 어디 가면 투자금을 좀 모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궁금할 텐데
네.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곳이 있나 보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예.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전부 다 한꺼번에 조회가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3곳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럼 중개 업체들을 다 모아놓았다?
맞습니다.
크라우드넷 들어가면
네.
그럼 거기에서 소개해주는 중개업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네.
또 거기서 돈 필요한 사람들 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A라는 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업체 13곳에서 다 상품을 올려놓고 저희 투자자금 모집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해보고 싶은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안에 들어가셔서 13개
예.
업체는 다 돌아보셔야 되는데
예.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면은 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요.
예.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위조지폐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은 가짜 돈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받는 쪽은
네.
그냥 받아서 연락 안 할 업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 그 부분은 진짜 정확한 지적이신데 크라우드 네. 펀딩 업체에서 선별 심사를 하긴 합니다.
그 중개 사이트에서
네, 중개 사이트에서 나름의 이제 법적 관계 법령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예.
실제적으로 그 사업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채권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 투자의 경우에
예.
영화 관객이 정말 안 들어서 실패해서
네.
뭐 정말 자기들 손해 봤다고 하면 나도 같이 손해 보는 조건이었다면 그거는 따라야죠.
예.
그건 괜찮은
네.
영화 찍는다고 갖고 가서 연락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예, 그 막을 방법은 예. 지금으로서는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위험성 항상 상존을 합니다.
그걸 크라우드 펀딩 중개 업체가 알아본다는 뜻인데.
네. 그래서 나름 크라우드 펀딩 업체도 중간에서 수수료를 그만큼 가져가긴 하는데 보통 보니까 투자 자금 한 7%에서 10% 정도를 가져가더라고요.
그거 가져갔다가 혹시 좀 이상한 업체였으면
예.
그거 잘못 알아봤으니 당신들이 손해를 봐라라고 하는 구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죠.
없습니다.
요즘에 P2P 사이트들이 문제가 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 저 빌라 짓는데 투자할 겁니다라고 하고 P2P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했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빌라는 무슨 그냥 거스 연락도 없고 뭐 그렇더라.
네.
그럼 중간에서 알아본 쪽이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아봤거나 손해가 나도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건 그냥 레퓨테이션
네.
즉 이 사이트에서도 믿을 건 못 되네라고 하는 고객의 실망
그 정도.
이 정도만 손해를 보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본인이 직접 또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서 이런 투자를 하는구나라고 하면 그냥 믿을 건 아니고 이것저것 알아는 봐야 되는.
반드시 그렇죠.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럼 내가 엑스트라로도 좀 나갈 수 있냐.
근데 그건 이제 개봉하기 직전이라서 시사회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 투자의 결정을 좀 하시는 게.
아, 대부분 영화 다 찍고 투자도 받기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사회 보고 야 이거 재미있네 흥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결정하시면 예. 좋겠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